자, 지난 시간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한번 가서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 가서 보니까 1장 9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상들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그 조상신 섬기고 예를 들어 이러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럼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그건 다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에 돌아와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바뀌어서 보이더라고 얘기입니다. 이게 회개다. 회개. 우리 한번 또 하나 가서 보겠어요? 사도행전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19장에 가셔서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마귀 들린 그런 사람을 내쫓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여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마술을 행하고 마술 행하는 거고 주문을 기록해놓은 그런 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와서 그 마술 행할 때 쓰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태워서 불태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가 나타나면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서 그 생각이 바뀐 것이 행동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 참된 회개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가서 보겠어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든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고 뭐가 나타나요? 행동이 나타나는 거. 행동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죄인이 백기를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항복합니다 하고 백기를 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 또 죄인이 아까 우리 성화가 어디 있나 성화 회개가 뭔지 이해했니 그랬더니 180도 트는 게 회개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화가 하여튼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다 깨달은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왜 죽냐 그랬더니 사람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고 아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나오겠어요. 가만 보니까. 아니 그러더라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성화 오늘 회개가 뭔지 아니 180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러더라. 180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179도가 아니라 180도. 180도 딱 돌이켜서 유턴하는 게 회개다. 유턴. 그게 회개입니다. 강도가 칼을 버리는 게 회개고 도둑이 훔친 것을 되돌려 주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타나면 그럼 어떻게 돼? 행동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니,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회개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지 거기 회개가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는 이런 거 모든 거 보고 감옥이 열리는 이런 거 모든 거 보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거기 회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회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회개하라고 다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풀어야 바른 해석이 되는 거지 성경을 고립해서 풀면은 그건 이단 해석이 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난 한 시간에 걸쳐서 계속 뭘 얘기했어요? 회개와 믿음은 다르다는 거.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한 거. 제자들이 회개를 선포한 거. 사도바울이 회개를 선포한 거. 베드로가 회개를 선포한 거. 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모든 구절들이 다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특별 구절에 가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안 나오니까 그 회개가 필요하지 않냐. 그게 아니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이미 감옥 문이 흔들리고 이렇게 돼서 자기가 죽을 뻔한 걸 지금 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뭘 했어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나타나고 참된 믿음이 나타난 곳에는 다른 거를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된 회개가 나타나면 거기에 참된 믿음이 따라오게 돼 있고 참된 믿음이 나타나면 거기에 참된 회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절들에 가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은 수가성의 그 여인이 나옵니다. 내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우물가에서 물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줄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 내가 영생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영생하는 물을 내가 얻으면은 그럼 물길로 나오지 않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는 거, 죄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 여인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생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기다 무슨 회개하라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앞뒤 문맥상 예수님이 여인이 회개하도록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회개와 믿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믿음만 이야기해. 요한복음 3장 16절,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지금 믿음만 얘기해요. 왜? 회개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회개만 얘기하는 구절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내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한. 아니 그럼 거기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럼 믿지 않아도 되나 보다. 아 그런 얘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믿음이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2장 38절도 마찬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 거기 믿음이 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안 나오니까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우리가 보면은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이미 믿음이 포함되어 있고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회개는 뭘 하는 거냐? 회개는 뭘 하는 거냐? 제가 말씀드릴 때 잘 들으세요. 회개는 명백하게 확실하게 죄를 다루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럼 뭐가 돼요? 가짜 신자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데이비 클라우드라고 하는 네팔의 선교사가 써놓은 글이에요. 회개에 대해서. 네팔에 가갖고 네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네팔의 어느 부자인데 그 사람이 힌두교도였어요. 그 힌두교도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더라는 겁니다. 근데 힌두교도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첩을 여러 명을 두고 사는 거예요. 첩을 아내가 있는데 첩을 여러 명을 두고 사는데 아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와서 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데이비 클라우드가 그 사람에게 딱 얘기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 첫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냐? 이 첫 문제를 뭐 지금 당장 버려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 하여튼 예수 믿고 이게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다뤄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냐 그걸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 지금 하던 일을 그냥 왕창 다 한 번에 바꿔라. 지금 술 담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악한 죄가 아닙니다. 진짜 사악한 죄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간음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술 담배 먹는 건 죄 중에 제일 가벼운 그런 죄거든요. 예. 근데 그게 나를 억압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걸 끊어야 되겠다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끊어져도 괜찮아요.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거 끊겠습니다. 이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예,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자신의 부도덕함이라든지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끊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어떤 의지적인 그러한 요소가 회개 속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성경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냐 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 나중에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바뀝니다.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만 오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단교리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동반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회개가 동반이 돼요. 이것은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모든 죄를 다 잘라버리고 그거를 몽땅 다 하나님께 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알려져 있고 자기 마음을 누르는 그런 죄악이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미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도록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의지적인 것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회개다. 회개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이후에 회개하는 것은 회개를 안 했다는 증거다. 회개를 안 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러고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생에 몇 번 할까요? 그건 한 번 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도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뭘 읽었습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하던 마술을 하던 그 책들을 가져다 갖다 불살랐다 그랬죠. 거기 가서 보면 이미 믿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거 그날 믿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믿은 이후에 회개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서 10절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회개를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잘못하고 이런 것이 돌이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정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계시록 2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2장하고 3장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1절부터 7절은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어디에 보내는 편지예요? 에베소 어디 교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여기 교회에 보낸다 그러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2장 16절에도 있어요. 16절. 예, 서머나교회에도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1절에도 있습니다. 21절.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장 19절에도 있습니다.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 즉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켜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열심을 못 내거나 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리펜트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회개하려면 눈물 콧물을 흘려야만 됩니까?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눈물 콧물이 반드시 나야 되는가?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나도 되고 안 나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눈물 콧물이 나도 되고 안 나도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아우 나는 회개를 했는데 이렇게 눈물 콧물이 하나도 안 나나,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만 됩니까? 안 뽑아도 됩니까? 안 뽑아도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의지적으로 돌이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게 내 힘만으로 하면 180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래서 180도 이렇게 돌이키는 그 일이 있으면은 눈물 콧물이 안 나도 돼요. 알겠죠? 소나무 뿌리 뽑지 않아도 됩니다. 철야기도 하지 않아도 돼요. 뭘로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이렇게 쳐서 이걸 녹여주시게 되면 그럼 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들의 용서가 거저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회개를 이제 요약합니다. 회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님에 의해 죄와 세상과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 그게 회개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또 예수님 부활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가짜 신자가 양산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적이 있냐 이거 한 번이라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라.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회개 없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이 구원 세미나 시작하면서 구원의 기초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기초는 회개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확실해야 그래야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회개가 확실해야 그래야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영어로 faith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faith. 그 다음에 명사로는 faith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사로는 believe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believe.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돼요. 이게 빌리브는 사람 쪽에서의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람 쪽에서 반응 아시겠죠? 그건 빌리브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쪽 양쪽으로 다 쓰이는 단어가 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명사로. 자 그러면 사실 믿음이 별게 아니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이 거의 다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의자가 무너져 내리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무너져 내릴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 안 앉으시겠죠.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왔잖아요. 5층까지. 어떤 믿음으로 왔어요? 이거 타도 뭐 큰 문제가 없겠지. 그러고선 지금 엘리베이터 탄 거 아닙니까? 저희 집은 24층인데 24층에서 엘리베이터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죽지요. 맞아요. 죽습니다. 예. 근데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이거 타도 아무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지금 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다 자동차 타고 왔잖아요. 예, 이렇게 가다가 딴 차가 나타나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럼 내 차가 서겠구니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저 차를 몰고 그러고 온 겁니다. 맞죠? 예. 저희 이제 집에 개가 있는데 또 고양이가 있고 그런데 예, 개 이렇게 쓰다듬어줘요. 제가 개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집 학교 앞에 홈에버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 펫스토어가 있어요. 개 이렇게 하는데 고양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심심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구경 가거든요. 제 아내가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서 이제 한번 쓰다듬어 주려고 제가 이제 가요. 시간 내서. 그리고 가면은 거기 개랑 고양이랑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리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걔가 좋아할 거냐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지. 그거 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믿음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믿음 우리가 다 믿음 갖고 사는데 뭐가 중요하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서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안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제가 어릴 때는 그 학교에 가서 연못에 가서 스케이트를 탔어요. 네, 스케이트를. 근데 지금 한 3월 이쯤 되면 다 녹거든요. 제가 믿음이 그냥 워낙 강해갖고 지금도 가면 그 얼음이 얇은데 거기서 충분히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겠거냐 하고 가서 믿음을 그냥 크게 키워갖고 예, 배양을 해갖고 지금 가서 거기 가서 스케이트를 타면 아무리 믿음이 세도 스케이트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커도 믿음의 저 대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아무리 커도 가서 스케이트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학습을 하는 방법이 대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는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오감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거나 시험을 하는 겁니다. 과학 시간에, 뭐 화학 시간에, 물리 시간에, 뭐 온도를 재고 뭐 이렇게 하면 딱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오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이성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그거는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천여탄생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막 설명해 줘서 이렇게 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방법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과학적인 방법과 이성적인 방법을 잘 사용하면 그러면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법은 그 두 가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첫째,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오감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세상과 접하는 거거든요. 세상과 접하는 기관이에요. 세상과 접하는 이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성을 하는 것은 그거는 혼의 작용을 하는 거거든. 혼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이런 요소를 가지고는 영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그건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음. 자 그러면 믿음은 왜 믿음이 필요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냐? 저도 이번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믿음을 요구하실까? 근데 생기는 결론이 딱 하나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요구해요? 보이지 않는 걸 요구해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 천지 창조하실 때 천지가 창조되는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성령님 보신 분 있어요? 예,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천국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예, 지옥에 갔다 온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지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이 다 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이걸 나가지 않고 인간의 육신적인 방법이나 혼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나 아니면 아내나 뭐 이야기할 때 하도 답답하면 아 제발 좀 나를 믿어라 그러죠. 믿어라. 넌 내 말 그렇게 못 믿겠냐?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뭘 통해서? 천지 만물의 모든 주어진 자연 계시와 내 양심의 증거에 나타난 그런 계시와 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모든 사실이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베팅을 하라는 거예요. 다 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는 걸 누가 바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보는 믿음으로 걷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하지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부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려면, 기독교의 믿음이 생기려면 그냥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믿음이 안 생겨요. 뭘 해줘야 돼요? 진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일이 생겨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한 사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양심의 계시를 통해서 다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처녀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해야, 그렇게 바르게 알아야만 남들에게서 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이 진리와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납득을 당해야 돼요. 야, 정말 이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설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동의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그렇구나.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죄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죄 없으신 그분께서 완벽하게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이런 사실이 동의가 되고 설득을 받고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이렇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만 믿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없는 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학교 가면은 4대 성인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배우죠. 소크라테스, 뭐 예수, 뭐 공자, 부처 뭐 이런 거 하면은 4대 성인이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이따 4대 성인 다 배웠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효력을 발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니면 그걸 인정하는 그런 믿음은, 예, 그거는 아무 작용도 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에요. 마귀들도 예수님이 와서, 예,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를 내쫓으니까 마귀들이 뭐라 그래요? 어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오. 왜 우리를 내쫓으시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사람보다 누가 먼저 알아봐요? 마귀들이 먼저 알아보죠? 근데 마귀들이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죽은 믿음이다. 아시겠죠? 예,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산 믿음, 아니면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교리를 듣고는, 아, 정말 이게 그렇구나 하고 설득을 당해갖고서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갖다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고 온 마음과 열정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신실한 마음의 근원이 되며, 그래서 삶에서 열매로 표출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이 산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있냐?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실체는 기초가 되는 거다. 아니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 세상 것을 향해서 고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하면, 그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늘나라의 소망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돼갖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돼갖고, 아시겠죠? 그게 보이는 것처럼 내 삶에서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갖고 무슨 일을 할 때 죄악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무서운 마음이 들고 벌벌벌 떠는 그런 마음이 들고, 어휴,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런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딴 게 아니라. 믿음이 여기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천국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냐 안 믿냐 하는 거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사는 것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걸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해갖고는 거기다 목표를 두고 인생을 거기다 걸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거기에 가서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하고 살았다는 겁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져다 놨어요. 거기서 많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의 삶에서를, 삶에서의 그 삶을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았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면 자기 고향으로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내가 영원히 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도시에, 그곳에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위로 표출이 돼서 드러나서 알려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등 이런 여러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 왜 나오느냐 하면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맞죠? 그 의인들이 믿음으로 산 그 행적이 11장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저도 참 찔리는 일이거든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야, 이 저 사람 저거 왜 저럴까 그러고 이거 정말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해 주는 걸 생각을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사실은 대응하지 않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믿음의 사람이 못 되니까 자꾸 대응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든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든 그게 이게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표출이 되는 그게 믿음이다.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마틴 루터가 1장 16절,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읽다가 그러고선 그때 처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구원을 받게 돼요. 그 전에 빌라도 계단을 올라다니고 로마에 가서 순례를 하고 여러 가지 고행을 다 했지만 예. 구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다가 그때 처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이 아니에요. 개혁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17절.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사는 중간에 성화되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고 죽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되는 거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사람도 믿음으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의 어떤 오감이라든지 어떤 혼적인 그런 요소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그러한 길은 아주 간단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설득을 당하거든요. 들어야 인정이 되거든요. 들어야 동의가 되거든요. 그래야 인생을 갖다 베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는 뭐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신문 얘기 이런 거 하면 그건 믿음이 안 생겨요. 여기서 신문 얘기 뭐 인터넷에서 봤다는 얘기 그거 암만 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쓰면 50분, 40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목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은 뭐냐? 잘 들으세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4절에 나오는 누구예요? 아벨이죠. 맞아요? 예, 아벨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노아예요. 그렇죠? 그 다음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맞습니까? 네. 예. 자, 여기 예수님 믿었을까요? 이 사람들? 예수님 믿었어요?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나? 요거 그대로 두시고, 창세기 15장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15장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5절 지금 아기도 없는 때 아들이 없는 때 하나님이 5절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니라. 15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아브라함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에요.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건 다 구약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신약 시대 사람들의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로마서를 지은 사람도 사도 바울이고 히브리서를 지은 사람도 사도 바울이에요. 똑같이 다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지은 사람도 사도 바울이에요.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도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해요.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신약시대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으로 구체화가 된 겁니다. 예, 똑같은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하고 12장의 이제 내용이, 11장에 있는 건 구약 시대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시죠. 12장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12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하고 나온 것은 구약 시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죽지 않았냐. 이 땅에 살면서 잘 산 사람도 있고 잘 못 산 사람도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물이 적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도 있었다. 다 그런데 뭐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 여기 나오는 우리는 다 누구예요? 신약시대 성도예요. 맞죠?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이 믿음 갖고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2절이 중요한 겁니다. 2절. 그러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그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창시한 분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런 그 신약시대의 이런 믿음이 아니 믿음, 그 믿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완성시킬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예수님이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인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으로 사셨어요.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맞죠? 그게 무슨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나 엄청난 형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십자가를 견딘 이후에 내게 닥쳐올 그와 같은 그 소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수치를 이기고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하나님을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신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의 창시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우리 믿음을 끝마쳐줄 그와 같은 믿음의 완성자가 된다. 그래서 이 11장에 있는 그 말씀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그 믿음이고 12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웠겠어. 예수님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앞에 놓여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이기고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그걸 마감을 시켜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요 대언자요 또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하고 그분에게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다. 믿음. 뒷장으로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믿음과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은혜.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는 데서 와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와요. 그 믿음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득을 당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열어주시거든요. 은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5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다. 옛날에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본질상 진노를 받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영원토록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더 이상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얻느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 하나님이 거저주신 이 모든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죄들의 용서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삶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삶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읽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시작도 믿음이요, 중간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도 믿음, 성화가 되는 가운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믿음, 죽을 때도 믿음.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원천이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고 의의 관을 받는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사람이 돼도 이 몸이 아직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길 힘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그 수치를 담당하셨어요. 왜? 이걸 견디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원한 그런 영광이 있다. 그걸 믿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놀라운 그런 이적을 이루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것의 열매로 인해 온 세상에 두루 알려진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온 세상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시면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사람들이 헌금을 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엄청나게 큰 헌금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헌금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뭘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한다. 그럼 믿음이 아닌 게 뭐냐? 믿음은 우격다짐으로 믿어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나 자기 확신이나 혹은 소원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상창 합시다 하고 주여 하고 세 번 외치고 100만 원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우격다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보세요. 뭔가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요, 우상숭배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뭘 원해요? 믿음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삶이 무언가. 믿음의 삶이. 거기 가서 보니까 사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라는 이미 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맨스가 다 근쳤다, 끝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라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내가 낳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그래서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예, 대단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 그럼 믿음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사랑처럼 반드시 어떤 대상을 향한 태도로서만 존재해요. 대상이 있어야만 된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의 태도로서 그 대상이 반응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믿는 걸 보고, 야, 정말 얘 믿음이 좋고 나를 정말 그렇게 믿어주는구나. 그렇잖아. 내 친구가 그 믿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데 딴 사람들은 다 안 믿어주는데 나를 믿어주면 그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나를 그렇게 믿는구나 하고는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은혜를 베풀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대상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삶에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또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유일하게 성경 말씀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체만을 믿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인격체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의 태도이며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허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 하도록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무언가를 하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다.